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아군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구절 본문이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을 여러분 성경 펴놓으시고 이 장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예,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11장 통해서 믿음의 열조들의 생애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또 모세의 생애가 어땠는지 믿음으로 또 살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택한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 여자가 아니고 거기 기생이다라는 그 직업적 이름을 거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 반열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놀랍다, 신비하다 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주님과 관계 없는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 약속과 또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합이란 여인의 처지가 바로 이런 처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 거기서 완전히 제외되었던 한 여자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자신의 운명이 극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구약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의 신분인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보낸 일을 믿음의 행동이다. 그것이 믿음에서 근거된 행동이었지 그냥 뭐 너희들 오늘 죄수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숨겨주고 이렇게 매국하는 그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었다라고 여겨지고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면에서 라합의 행위가 그렇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라합이 갖고 있던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이었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잘 적용하는지 그 적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나합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모함으로 생겨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고 또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됩니다. 그러나 교회만 출석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의 갈등에 부딪히기 전에는 아무도 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의 그 들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면 속에서 라합 역시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은 그 첫 번째 단계가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인데 라합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 때문에 여리고서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 입장에 여리고 성의 문은 굳게 닫혔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표시라고 일부러 안 올렸어요. 또 너무 긴장 2장 다 올리기는 너무 해서 자 성경 펴놓고 보세요.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변에 막 소문이 나서 들려봤을 때 두 가지를 듣게 됐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취애급할 때 뭐 하셨던 일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능해 했던 사실과 또 두 번째는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사실. 이 사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서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겠죠. 그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듣고 난 후에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라합은 그 마음에 야 하나님 그 전쟁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이끌어내는가 라는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고 또 라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만이 듣고 그것을 뭘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생은 뭐로 말미암는다?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자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뭐 홍해를 가려고 뭐 두 왕들을 쫓아내고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시츄에이션이 비슷한 사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여인의 행동의 동기는 뭐였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과연 그가 가난한 자의 친구고 질병을 치료하고 또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로부터 나타난다면 내 병의 근원도 내가 그에게 나타나서 부정한 예언으로서 고백은 못하더라도 내가 옷자락만 해도 살짝 잡으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난 믿음이 어디서부터? 소문으로부터 드러났다는 얘기야. 라합 역시도 그 소문을 듣고 그냥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은 마치 뭐 같아요? 구원의 복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고려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한 3, 4주 안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가 태동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상고하듯이 그것의 말씀을 뭘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심령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계신 그러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주의하는 걸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안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놀라운 결단을 가능케 한 것은 그가 소문이었지만 듣고서 그 마음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환경이 말씀하고 또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엄습하는 그런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도 그 두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 위협 때에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시편 56편 11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누구보다 누구를 더 의뢰하는 거예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겁니다. 시편 20편에도 두려움을 쫓은 위로의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혼돈과 환경 속에서도 뭘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언제 우리도 삽시간에 망할지 모른다. 그 두려움을 소문이었지만 그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도단성에서 포위된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그에게 사내에게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죠?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고 TV 채널이라든 라디오든 소책자든 여전히 홍수 같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뭘로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일하고 역사할 때 믿음의 자랑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 뭘로 믿음으로 그렇게 귀중히 여겼는가 하면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믿음의 시작이 이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듣고 내가 고백하고 확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뭐냐? 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에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겠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죽어서 이 땅에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활 그때 나도 부활할 걸 소망하고 이 땅에 소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그가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객관적인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온건문 얘기들 예수전도단 들어가서 이제 전도한 일에 동참해서 대합실 터미널 대합실 막 버스 탁 대절해서 탁 내려주면은 둘이 짝지어서 한 사람은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전도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서 한 영혼 붙여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쉽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유 저 또라이들 미친놈들, 개독교인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는 크리스천인데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냐고. 누구는 쉬워요. 그렇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 신앙에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에 고백. 여러분들 직장 가서 내가 크리스천인데 함께 일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 기도하고 있어. 말하는 건 쉬워요? 네가 뭔데 나를 기도해. 좀 비굴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를 보면 어느 정도 그 믿음의 진정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일생은 믿음을 고백하는 일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단순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단순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마음이 신앙에 머무는 곳이라면 마음이 신앙에 머무는 곳이라면 입술은 뭘로 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될 수 없어요. 자, 마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난 믿습니다라고 립싱크하면 그건 위선이고 마음이 있는데 입술로 고백될 수 없다면 그것은 비겁한 침묵입니다. 여러분 어디 자리에서 계세요? 위선입니까? 침묵입니까? 그럴 필요 없죠. 왜? 신앙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들려지고 그것이 그러하면은 확 깨달아지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연상하는 요사 2장 11절에 보면 나합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 하늘 아래 땅의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물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라합의 의지적인 믿음이었고 또한 신앙 고백 속에 드러나는 반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민족을 통해서 정복하고 이루실 건데 우리는 그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상천하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대하니까 넌 어떡하라? 나와 내 속한 자 가족들을 어떻게라 반드시 그 죽음의 멸망의 그 자리에서 건져내라 약속해내라 표를 내라 매달리는 거예요. 고백과 함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방인입니다. 기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 가진 지적이고 정적이며 의지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여전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또 믿는다 할 때 그것이 지식적인 믿음으로 아는 것만으로 그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정적인 요소와 포함되고 왜냐? 하나님을 두렵고 떠는 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왜? 귀신도 알고 두렵고 떤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붙들고 바라보는 행함적인 의지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포함될 때 전인격적인 그런 수용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예. 라합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여리고성을 이미 하나님 손에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나는 압니다 얘기예요. 내가 압니다 이 얘기는 내가 믿습니다 보다 더 강한 어조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떤 사람은 좀 믿으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노라 얘기는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더 확신에 찬. 라합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우리 키티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초점을 갖고 우리 살피고 적용하잖아요. 그런 면에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그 나의 믿음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가 지켜줄 줄 확신한다.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그때 부영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파손은 백분일 뿐 인명은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담대히 바울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한 여인, 그 고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 아, 이스라엘이 아직 여리고 땅을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여리고 성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라합은 여기서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 얘기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 이미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 속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라합을 포함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을 높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는 뭐 잘 훈련된 군인이었습니까? 군대였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전투할 정예군이 있었습니까? 안 그래요. 성서학자인 윌리엄 마클레인이 이렇게 하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싸워서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뭐라는 얘기요? 계단으로 발치라는 얘기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무리, 그 떼거리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라합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확신했다는 얘기요. 완료형 동사를 쓰면서 이미 이 땅을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줄 나는 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 갖는 거예요. 그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정보와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적 차원만 넘어서서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신뢰관계로 발전되는데 이때 비로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소개받고 누군가 이해하고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지적 차이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신뢰관계까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믿지. 그런 사람이야. 그럴 때 확신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관계까지 들어갈 때 더 큰 확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다? 막연히 아버지니까 아버지다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분을 덜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수고의 산물이었다. 자,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은 관심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정말 책을 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배우고 알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데 하라. 따라합시다. 배우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신뢰 관계 속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서 더욱더 견고히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행동이 분모.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확신 있는 성도는 더러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성도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서 확신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는 그 믿음의 결부돼서 따라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자, 라합을 믿음의 반열에 세운 것은 그녀에게 듣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 고백에 딱 멈췄다.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녀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났는데 그 행위가 뭐였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간첩이죠. 첩자죠. 정탐하러 온 자들이에요. 라합이 자기 집에 들이고서 보니까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평안하게 영접하고서 다시 평안하게 돌려보내는 그 행위,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숨겨놓고서 군사를 불러서 이들이 간첩입니다 하면은 상받을 수 있겠어. 그죠? 야, 당신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상받을 수 있어.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 생명은 보전받을 수 없죠. 그죠? 왜? 이미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완리형 동사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말해놓고 행위는 그렇게 고발해버리면 그 믿음 있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세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듣는 단계가 있다면 고백과 확신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행위로 말미암아서 행동의 단계가 나타난다. 히브리 기자는 이방 여인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받는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나 바늘에 올려놓은 동기가 바로 무엇이었다?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는 얘기예요. 확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빛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영접하는 데 있어서 라합의 태도에 대해서 평안이라는 그런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전혀 마음의 동의가 없이 자기 편인 것처럼 그런 의미로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서 차별하고 밀접하게 그들을 숨겨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행위가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족장들의 믿음이었던 모세의 믿음이었던 그 위에 아벨과 노아와 그 믿음의 위대한 믿음들처럼 동일하게 여겨주었다고 얘기해요. 오늘도 내가 갖고 믿음을 하나님 볼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동일하게 여겨주는 믿음이 뭘까? 안문감이게야 내가 너를 보니까 아브라함 못지않게 그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여겨주는 것이 뭘까? 다른 법이 없어요. 다른 법이 없어요. 라합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절차를 경험해서 우리도 확신의 단계 속에서 믿음으로 발을 띄게 되면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여겨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상천하제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간첩 활동을 했을까요? 간첩을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적인 확신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강조했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라합을 볼 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기자도 라합에 대해서 평가하고 일러주는데 그가 행한 믿음의 행위가 결국 의롭다 여겨질 만한 이런 결과물이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행동뿐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이었다 증거합니다. 이렇게 간첩을 숨겨주는 것,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자체가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던 그 동기가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다른 거 보지 않고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뭘로 드러나요? 행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세요? 전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 수 없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겁니다. 기생나압은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히 보호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2장 13절, 여호사 2장 13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니까?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이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구원의 증표를 요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뜨거워서 기도원 오르락 내려가고 마음이 뜨거워도 그것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자면 그 믿음은 유익이 아닌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야고보 기자는 말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 그 자체는 말잔치일 뿐이다. 말로는 뭘 못해. 말로는 떡해서 주는 사람 다 먹일 수 있어. 이것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행동이 없는 추상적 믿음으로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 하나 행동이 없고 믿으나 실천이 없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말이 별로 있고 없고 뭐로 드러난다? 믿음의 행위가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까지 여러분들 주저주저하고 저울질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부터 처음부터 순교하라고 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부터. 자, 결론입니다. 라합이 이래했을 때 그런 믿음의 결과적인 모습 속에서 뭘 상급과 결과를 얻었나?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미 히브리 기자는 진지한 믿음은 상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한다?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지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의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믿음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의 땅 속에 심으면 새싹이 오르게 됩니다. 저도 어제 아내와 더불어 그 만든 그 가든팟에다가 드디어 씨앗을 뿌렸습니다. 제가 물을 주고 이제 곧 자랄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성장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과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안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져. 아멘도 안 해 이제. 다시. 이처럼 믿음은 성장해서 우리 삶 속에서 상급과 보상과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이라고 해서 제가 뭐 잘되고 못되고 상받고 그런 복이 아니라 에베소 1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니 신령한 복. 그 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원하기는 정말 이 시대가 주님 올 때 가깝다고 말하는데 주님 오실 때 다 조화력이 다 캡처되길 축원합니다.
네,
축원되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남는 게 고난이야. 이 땅에 남으면은 그것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야 구원 얻어. 그러지 말고 지금 열심히 믿고 이 땅에 남기지 말자는 얘기야. 믿음의 결과로. 네? 아멘?
네,
다시 한번. 이처럼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땅 속에 묻히면은 이제 싹이 오르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주의 신의 은혜와 보상 가운데 큰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복? 신령한 복. 하나님 자녀되는 복. 자, 기생나압의 그 믿음이 어떤 보상을 가져왔느냐. 우리 31절 하반절 보니까 거기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해도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네의 가족이 구원 받았다는 얘기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증표를 내리잖아요. 그럼 너 빨간 줄을 달아내려서 거기는 우리가 해야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증표 삼아 빨간 줄 내라. 그리고 지금 너희 가족들 다 거기다 모여 있어라. 그래서 구원 받잖아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정탐꾼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증표를 요구했고 정탐꾼들은 그 집 창문에 붉은 띠를 달아놓으라고 했고 그 약속은 여호수아 6장 23절 25절 말씀처럼 그대로 지켜졌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은 불신자들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나압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현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선데이스쿨에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들이 죄, 천사들까지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밤에 그 죄악상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 언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다 심판하시는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 중에 내실 때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족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온 가족을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보상과 결과는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의 아비예요?
아브라함의
다윗의 아비잖아. 다윗. 그러니까 이세를 낳았으니까 다윗의 아비가 누구냐는 얘기야. 이세잖아. 결국 누구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반열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 룻도 이방여인이지만 온 가족이 구원받아요. 또한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믿기에는 취약한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죠? 여의자이고 이방인이고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조건들을 뭘로 뛰어넘어요?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나압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사건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했다. 이것을 요약하면 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듣고 그럼 들으면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 대해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는 확신은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가 드러나셨다는 얘기입니다. 라합이 혼자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나는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심판의 칼날에 대해서 죽음을 면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네 말이 맞다. 너 아니면 그냥 막말로 먼 죽음 당할 뻔했다. 네가 나를 살렸다. 이렇게 라합은 자기의 소중한 믿음을 자기 가족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 나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자리로 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때 듣고 그거 들려질 때 정말 아멘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일진데 나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런 고백과 확신으로 나는 행동하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위로 한 그 행위의 결과의 열매가 나는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서 그것을 일구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위로 믿음이 발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나 다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고 진정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라합에게 놀라운 상급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어서 라합처럼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까지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드러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보상의 주인공이 되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구절 성경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걸어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해가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영혼을 저 앞에 이끄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 갚아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소리를 인도해내는 그런 보상이 우리한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을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그 이름이 등명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믿음으로 먼저 나 자신이 살고 그리고 가족도 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듯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